2017년 5월 2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용기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악몽을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꿈에서 귀신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꿈을 꾸면은 어떨 때는 그냥 막 식은땀이 나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누가 쫓아오는 꿈 이런 꿈이 참 싫어요. 근데 쫓아오는 또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그 악몽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개가 쫓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천여 귀신 쫓아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큰 뭐 곰 같은 게 쫓아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뭐가 쫓아와가지고 도망은 열심히 가는데 막 아무리 뛰려고 해도 막 제자리에서 막 뛰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막 그러면 막 꿈에서도 너무 무섭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느낌이 저는 여러 가지 악몽 중에서 제일 싫은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개도 이제 동물도 잘 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개가 꿈을 꿉니다. 꿈에서 막 달려요. 그래서 그다 이제 깼습니다. 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아마 저 개도 꿈에서 뭐가 열심히 뛰는데 아마 제자리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밟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막 저렇게 이제 뛸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침대에서 떨어질 때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무슨 강에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데 일어나 보면 요가 이렇게 흥건하게 적셔되어 있다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꿈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자다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 아내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하면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냐고 했더니 꿈에서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게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여전히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봤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그것도 다리도 아니고 손이 팔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숨을 못 쉬고 막 머리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리도 아니고 팔인데 이런 말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연약한 티를 내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몸이 막 얼어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미국 리포터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미국 방송에 이제 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큰. 넘어졌습니다. 네,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도마뱀 하나가 튀어 오른 겁니다. 이제 꼬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잡고 있고, 네, 테이블에서 팔짱! 그랬더니 거의, 예, 여기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요걸 계속 몇 번 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끝에 가면 슬로우 모션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저 리포터가 불쌍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뭐 가져와가지고 동물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이 이제 뱀, 저 큰 뱀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합니다. 저는 뱀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막 뱀 보면은 정말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사고가 나도 덤덤하게, 아, 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뱀을 보면 제가 막 비명을 지릅니다. 막 제 비명 소리에 아이들이 막 쫓아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이 딱 보면은 저 흑인 리포터도 뱀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극한 직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자기가 원해가지고 뱀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짜다 보니까 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내가 좋든 뭐 싫든 간에 이제 뉴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는 거죠. 다행히 보면은 이제 뱀을 가져 나온 사람이 이제 머리 부분을 들고 있고 저 리포터는 이제 꼬리 부분을 이제 들고 있으라고 이게 줍니다. 찾고 있는데 아, 문제는 아까 그 테이블에 있던 도마뱀이 팔짝 뛰어 올라가지고 그 리포터한테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막 그 순간 이게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거의 뭐 발작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약간 좀 짐작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리포터는 아마도 어쩌면은 자기가 뱀한테 물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팍 하니까 예, 막 뱀이 물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거는 뭐였다? 꼬리. 꼬리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까? 꼬리한테는 못 물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들고 있던 꼬리가 자기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막 그러면은 막 경직이 돼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만 굳어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몸만 얼어붙게 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것을 진실처럼 또 거짓된 것을 진실처럼 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끼치는 해악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가장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두려우면은 모든 것이 움츠러듭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금만 아파도 아, 이건 내가 죽을 병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는 막 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란 약, 뭐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 계좌에 내가 정한 심리적인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해서 막 미칠 것 같아 집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부모님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혹은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늘 그 두려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기 이제 겸이도 앉아 있지만 겸이를 가졌을 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애가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다 생길까? 심장은 제대로 위치를 잡을까? 이런 막 걱정들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도 뭐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내 돼 가지고는 뭐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아, 첫째 때는 이게 제대로 생기고 있는 건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내어 맡기고 나가야죠. 근데 계속 10개월 동안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다면은 그게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낳고 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을 보니까요, 인터뷰를 그 거리에서 하는 겁니다. 젊은 미국 뭐 10대들, 20대들 인터뷰를 하면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은 낙태를 찬성합니까?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답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내가 낳고 나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낙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동일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잘 못했거든요. 그냥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모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아이를 놓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막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이게 옳은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이 될 수 없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웁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는요, 자기가 너무 지금 인생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분명히 자기는 굉장히 많이 구타하고 때리고 자기의 화를 그 아이에게 쏟아 부을 거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축복하신, 또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하는 선택인가. 심지어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두려움에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일인가,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저 선택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김민정 목사님께서도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정착은 했지만 아직 왕은 없었어요. 지파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그들이 보고 배웠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한 명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게 좀 좋아지나 싶으면은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계속 답답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의 때는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파종만 하면 올라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뭔가 좀 파종할 때가 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는 그냥 싹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너네가 수고한 거 우리가 좀 가져가는데 좀 미안하니까 너네가 조금 먹을 건 남겨두고 갈게,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남겨두지 않고 몽땅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이나 또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한 주, 두 주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그렇게 수고해야지 결실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파종할 때가 돼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싹 다 노략질해 간다, 다 빼앗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좀 먹고 살자니 빼앗기고 나서도 농사를 지어야겠고 또 어떻게 어떻게 가축을 구해다가 또 키우고 하겠지만 그거 좀 살 좀 찌워 놓으면은 이것 좀 이제 파종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사사를 세웁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형편을 바라보면서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싸웁시다. 라고 했던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막 언덕 위나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밀을 이렇게 치면은 그 바람에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나 껍질 같은 건 다 날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키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이나 넓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하나하나 타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뭐 이유는 한 가지죠. 누가 볼까 봐. 누가 볼까 봐? 아,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저것들 저거 이제 타작해가지고 이제 하는구나 하면 또 뺏어갈까 봐 그 언덕에서 넓은 곳에서 바람 부는 데서 막 이렇게 키질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주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순응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거나 나를 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나의 과거를 보시고 지금의 나의 현재를 계산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심스러운 사람이죠. 과거에 내가 한 일들 하지 않은 것들 생각하면은 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대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하신 그 모습, 나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항상 나를 대해주세요. 기드온에게 나와서도 아유 이 소심한 자식, 너 여기서 이게 내가 널 좀 들었으려고 했더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만 한다면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습은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모습,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뭐 큰 용사다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간혹 귀에 들리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간혹 신비스러운 환상과 또 체험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거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도 외경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죠. 하지만 이 66권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또 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몇 명, 믿음 아주 좋다고 하는 몇 명,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요, 설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동일한 설교자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마다 듣는 음성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조건이나 모습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기에는 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모습이나 상태가 아니라 너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조건에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게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죄와 책임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내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놀랍게 일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당신이 미디안 사람 손에 우리를 붙여서 지금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 것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걸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도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 구구절절히 변명하시거나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말은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과 너의 가진 것으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질만한 것이었다면 진작 본인이 떨쳐 일어나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에게 막 찾아와서 매일마다 애걸하면서 당신밖에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이 놀라운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를 물 위에 뻗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술객들이 만든 뱀도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팡이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happen to be staff. 내 손에 있는 것이 하필이면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네 지금 현재 모습으로 너는 일단 나가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것이 조금도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 하지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지금 네 모습 이대로 일단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하고 원망하고 따지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면서 구구절절히 지금 너의 상태는 이렇고 너의 지금 모습은 이렇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너의 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가 잘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막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보세요.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작은 자, 약한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줬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제 믿음이 좀 약해요. 아,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아, 저는 지금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오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몰두하게 오게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대응하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나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한 거야. 너라고 하는 요소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예라고 하고 가는 것까지가 네가 할 몫이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자꾸 네 자신 바라보고 변명하지 마. 핑계하지 마. 나를 바라보고 예라고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1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1 더하기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입니다. 만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그건 무한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1이냐 만이냐 이거 가지고 막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우쭐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무한대라고 하는 변수가 와버리면요 그 앞에 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무한대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기드온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생각과 마음이 향하고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원래 작정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건 뭐라고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기게 되어지고 저런 것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말이 뭐라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이 보면 기드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약했는데 그 가운데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오히려 나중에는 300명으로 오히려 추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당당히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건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거짓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같은데, 그런 사람은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말씀 들으면요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 들으면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희생할 것 같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자기 돈 내고 비행기표 다 끌어가지고 와서 직장도 빼고 제가 일부러 이번 주말이면은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니까 사실 뭐 회사를 빼도 하루만 빼면 되거든요. 금요일만 빼도 되는데 굳이 한 주 전에 했습니다. 월요일도 빼야 되고 금요일도 빼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쭉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갈등들, 이 문제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또 그 방법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저런 대가 지불하고도 기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의 삶의 어떤 여정들을 뭐 오랜 기간 아니지만 봐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자체가 놀라운 간증거리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예 뭐 불법 체류자였지만 지금은 만나 뵙기 어려운 위치까지 올라간 이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거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되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이 불편한 곳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찾아올까?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공했느냐? 아니요.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와서도 참 감사한 것은 여전히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답이 주어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도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요, 이미 굳어진 나의 생각과 나의 틀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변화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대로,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이의 문제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말씀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재현되는 이들도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링컨시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떨 때는 참 교회를 모른다 이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오히려 순수한 부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 그러다 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방향대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른다.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요,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일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에 대한 막 기대라고 한다면, 믿음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두 개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나간다면요, 염려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던지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링컨시티 한인교회에 오게 된 것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도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그냥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저는 믿음으로 던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 4년들을 보면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다 준비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링컨시티 올라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박성도 목사님도 얘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이 건물이 페이오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고요. 옆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타는 차가 교회 차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은요, 내 기대하고 상상했던 거, 아니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지. 나는 광야라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영락교회 떠날 때 청년들이 이제 아쉬워한다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뭐 목사님 뭐 고마워요라든지 뭐 보고 싶을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격려되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지난 한 4년간의 시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그 보석을 잠시 빌려줬다가 이제 내가 가져가도 되지 하고 가져가는 느낌이래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자매도 저를 뭐 막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이렇게 떠받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도 아 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되기도 하더라니까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꼭 필요한 환경을 주셨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또 가버리면 적적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조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드리는 인원이 뭐 5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습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애당초 여기로 왔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은 아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주셨던 순간이구나. 아 그 사람들 하나님 고르고 골라 주셨던 사람들이구나. 아 그 말씀 그때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용기 있는 삶입니다. 그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319장인가요? 오늘의 찬양은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사랑을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내 선하신 목자